보아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으며 또 그 사랑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 응답받는 저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그 보좌에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거룩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을 종교적인 어떤 틀 안에서 좁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를 거룩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쩡히 잘 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까닭은 종교인들의 거룩이 아니라 일상 속의 거룩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이란 종교성이 아니라 일상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거룩을 드러내느냐,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 거룩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게 사실 신명기의 큰 주제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므로써 그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이 그 땅의 모습을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는 이유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다른 기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쯤엔 이 세상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종교인 부류에 속하는 건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답답한 게 이게 왜 기독교가 무슨 다른 종교의 하나처럼 취급이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개신교가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종교적 영성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분별된 삶, 구별된 삶, 소위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먹는 것, 입는 것, 뭐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산다면 그 어디서부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무슨 뭐 11조에 이어서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11조를 해라. 그게 명령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11조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의 어떤 그런 이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살아가질 뿐인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한다고 뭐 그게 됩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100마디, 1000마디 잔소리하지만은 바뀌는 애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바뀌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사라지는 게 거룩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어제 안식, 이 11조 규례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1절입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 2절도 한번 더 읽을까요?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는 게 이 안식년에 관한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6년간 농사 잘 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 너도 쉬어라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년 제도라는 건 참 충격적인 제도예요. 어떻게 우리가 1년 동안이나 땅을 놀리면서 무슨 소출로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 믿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맥스 같은 행동이에요. 안식년. 6년간 죽으라고 일하고 나서 뭐 1년은 그냥 펑펑 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땅도 농사를 짓지 말고 그리고 일도 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한번 그 안식년 규례를 한번 봅시다. 먼저 출애굽기 안식년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땅을 7년째 묵혀두고 갈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소출이라는 걸 갖다가 이웃에게 그냥 환원하라는 뜻이죠. 들짐승도 먹고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레위기로 가면 조금 자세한 표현들이 나와요. 레위기. 레위기 24장, 25장을 갑니다. 25장을 가면은 그 안식년 규정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25장 3절에서 7절까지를 읽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에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품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6년 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일곱째 해는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거기서 나는 산물들이 있겠죠, 소출이.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너희도 먹으라고 포함이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너희도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또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걸 뭐 먹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소출을 모두와 함께 나누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특별히 우리가 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에 만약에 빚이 있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일해서 무슨 소출을 더 많이 거둘 수가 없는데 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무슨 진 빚을 갚겠어요? 그러니 일곱째 해는 그 빚을 탕감해주라, 감해주라, 면제해주라 이런 뜻이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면제해주라는 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완전히 그냥 없는 걸로 해줘라 라는 것도 있고 빚을 독촉하지 말라는 그 뒤에 얘기와 맥락에서 그걸 빚 받으려고 너무 늦게 몰아세우지 말아라. 내지는 감해줘라. 차감해줘라.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것도 인간의 어떻게 보면 또 생각이죠. 다 탕감하기 좀 아까우니까. 어쩌면 그런 이 해석을 또 갖다 붙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빚은 다 감해주라는 뜻이에요. 빚 받으려고 하지 마고 6년 동안 빚을 받다가 뭐 못 받은 빚이 있으면 7년째는 그냥 감해줘버려라. 이게 도대체 뭐 자본주의에서 말이나 될 얘기입니까? 그 우리로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뭐 들어봐야 이걸 실천하고 살 수는 없는 일이겠죠. 또 유대인들의 삶도 제가 한번 직접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들도 그걸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삶.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빚을 그렇게 막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고 그걸 받으려고 바둑거리지 않는 삶이란 말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기 면제가 되는데 이 영어성경을 여러분들 혹시 보게 되면 이 면제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니까 이걸 이 뭐 release 내지는 remission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빚으로부터 풀려나게 해주는 것. 빚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뭐 하나의 족쇄와도 같고 무슨 속박과도 같으니까 거기서 풀려나도록 해주는 것. 리미션이라는 것도 차감해주는 것, 그 감면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빚을 대하라는 거예요. 빚을. 사람의 빚이라는 게 빚을 가지면 사람의 올가미를 씌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체주, 채권자, 채무자 할 때 채무자는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채권자는 어떻게 보면 빚의 올가미로 그 사람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믿음의 길을 간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한다는 대상, 내가 존중한다는 대상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삶이란 말이에요. 나를 더 이상 고집해서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다 받아내고 싶은데, 철저히 받아내고 싶은데 감해줘라, 감면해줘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빚을 감해준다는 게 이게 참, 이 빚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오늘 해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 주기도문에 너희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예, 죄를 사해주라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죄로 되어 있지 않고 빚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마태복음 우리 6장 9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데, 이 죄를 갖다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빚을 탕감해준다는 얘기로 되어 있어요.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Debt와 debtor. 빚과 채무자, 채권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왜 우리는 성경은 죄로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은 전부 보면 다 빚으로 번역을 했나?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보니까 이제 헬라어를 배우고 보니까 헬라어 단어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로마서 4장 4절하고 저기 마태복음 6장 10절하고 이렇게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이거는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의무. 내가 누구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나 빚이 맞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빚을 진 게 곧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후기로 오면은 이게 죄라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빚과 죄는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큰 빚을 지게 되는데 빚을 지고 보니까 사람이 악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선한 게 없어. 좋지 않은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빚이 탕감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결국 죄를 범할 개연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빚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노름빛 지고 나서 살인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무슨 노름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고 빚을 다 탕감해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빚을 지지 않아야 될 이유, 이 빚은 곧 죄라는 이 생각이 없으면은 우리는 빚에 너무나 익숙한 삶을 당연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자본주의는 빚을 장려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 돈을 가진 자, 결국 그 돈의 배후에 있는 만몬이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빚을 쓰라고 권장하는 사회예요. 그러나 이 빚을 지면 질수록, 빚을 쓰면 쓸수록 죄를 짓는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빚을 감해주라고 했나? 빚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굉장히 칭찬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란 말이에요. 이 청지기는 잘릴 판인데 이 친구가 떡밖에 이걸 가지고 전부 사람들 빚을 감해주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칭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란 그런 빚을 탕감해주는 하나님의 자비, 그게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돼요. 비록 악한 불의한 청직이라도 빛의 자녀들보다 오히려 그게 더 지혜롭다라는 칭찬을 받는 이상한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달란트, 만 달란트와 백 데나리온 비유를 통해서 그걸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백 데나리온 빚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아, 기억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탕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빚을 독촉하지 말아라. 이게 구약이나 예수님 오셨으나 일맥상통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을 독촉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를 탕감해 주시듯,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거룩한 삶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 5절이에요. 시작.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라. 이방인의 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빚 탕감해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내 형제들끼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들끼리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 기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들은 원래 이 배경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은 안식년이 없어요. 그들은 늘 일해요. 그런데 그 돈 버는 사람들한테 7년 됐다고 돈을 감해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 살면 모든 형제들 가운데 그렇게 가난에 찌들려서 무슨 뭐 자살을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도 여러분 중산층이 튼튼해져야 나라가 부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부가 고르게 균분됨으로써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어주는 나라가 되지 빚지는 채무국가가 되지 않는다. 사실 맞는 얘기죠. 계속되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7년째 면제가 되면은 5, 6년 되면 빌려주겠습니까? 곧 면제해줘야 되는데 누가 빚을 빌려주겠어요? 그럴지라도 그가 필요가 급박하거나 다급하거든 꾸어주라. 이게 뭐예요? 언제든지 손을 펴고 살아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형편이 될 때만 손을 펴고 형편이 안 되면 손을 오므리지 말고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고 이때는 손을 펴도 되겠고 이때는 손을 오므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너는 항상 손을 펴고 살아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손을 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그 손을 먼저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사실 성경적인 축복관이죠. 뭐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손을 펴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먼저 경험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손을 펴고 사는 게 당연히 이웃을 살찌우는 삶의 패턴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의 습관이 되려면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처럼 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처럼 먼저 생각하고 부자처럼 먼저 살아라. 그러면 어느 날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면은요, 우리가 그래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 보면 부모들이 늘 이렇게 흩고 살았던 부모들이 많아요. 정말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베풀고 살았던 그 부모의 자녀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생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모들이 늘 손을 펴고 살았던 부모,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부자의 삶을 가르친 거예요. 가난하지만 부자로 사는 법을 어려서부터 터득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뭐 부자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손을 펴야 하는 이유, 손을 펴고 사는 삶의 목적, 그걸 지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참 뭐 계속되는 얘기지만은 이 성경에 하나도 잘못된 얘기가 없어요. 이 얘기는 정말 하나님 원리가 작동하도록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세심한 배려의 책이에요. 그걸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21세기라고 해서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꿰뚫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지금 어떤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는 어떨 것 같아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뭐 5절에 끝에 4절 5절 끝에 보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더니 또 뭐 여기 보면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이게 좀 모순이 아니냐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이 궁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손을 펴고 살면 절대적인 빈곤과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빚이라고 하는 것 이걸 왜 빚지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빚을 우리가 구워줄 때 빚으로 삼지 말고 그걸 어떻게 베푸는 삶으로 살아야 할지에 관한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나중에 희년 제도를 또 배우겠지만 희년 때는 땅도 다 돌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며칠 년마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으로는 이게 안 맞는다고 그냥 무시해버리기 쉽겠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빚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빚지는 걸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정부조차도. 어떻게 하려는지 뭐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빚을 죄라고 생각하는 생각, 빚을 악하다고 보는 이 성경적 관점의 뿌리를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빚이 우리를 게으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정도 차원을 지나서서 점점 더 사회적인 악을 축적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빚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뭐 이 지금 이런 소리 하면 은행에 대출도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또 반문을 하는 젊은이들을 만나는데 물론 뭐 그런 것들이 사회적 관행에서 용인되는 범위가 있겠지만 내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능력을 넘어서는 빚을 갖는다는 것은 파멸을 자초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빚을 진 사람은 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노릇 하면서 점점 더 분노가 쌓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빚이 점점 축적되는 사회는 분노가 축적되는 사회입니다. 어느 날 폭발하겠죠. 혁명이 되든 붕괴가 되든 뭐 멸망이 되든 전쟁이 되든 여러분 양차대전은 독일이 빚을 너무 과중하게 졌다고 빚 못 갚겠다고 그냥 되던 거 아닙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삶이건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빚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돼야 되고 그 빚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 간에 빚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 그런 다투어서는 안 되는 기준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 이제 하나님께 적용하면 하나님께 빚진 게 죄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게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말없는 그 구원을 한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뭐 그런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받아야 할 것이 많지만은 못 받는 빚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받지 못한 빚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 빚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받지 않은 것 그냥 물에 흘려보내듯 다 떠내려보내고 기억조차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빚 하나님께 꾸어준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사오니 사람에게 꾸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꾸어진 것이고 사람에게 되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갚아준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빚에 묶여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빌려주고 빌려준 것에 내가 묶이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풀어버리고 그도 풀고 나도 풀려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사회가 정말 빚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빚을 점점 지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늘 주 앞에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이 재물과 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을 빌려주고 저 자신도 돈에 묶이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 받지 못해서 그 빚에 내가 오히려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빚을 풀어주고 나도 풀려나는 자유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 너그럽게 살게 하시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어서 100데나리온 따지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정 굳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때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정말 사면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은혜의 사람들,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